오늘의 설교 제목은 잡히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아멘. 언뜻 보면 마태복음 26장 47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후에 광경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 18장 1절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동산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이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이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듯 그 시기는 유월절 기간이었고 그 당시는 보름달이 밤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그리고 그곳에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보름달로 인해 은은하게 비춰지고 있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다 갑자기 동산 안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소금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들이 지닌 무기제의 쨍그렁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올리브 나뭇가지들 사이로 보이는 작은 시냇물 위에 파르르 떨리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피로에 지친 자들 사이로 슬픔에 잠긴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셨고 때로는 온화한 모습으로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이들이 서둘러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소리와 무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 갑작스레 비춰진 불빛들과 군인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안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무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내자가 그들이 찾는 목표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찾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 안내자는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는 자진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그 회중들에게 넘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서에서 이 부분은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피곤치도 걱정치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직전이셨지만 군대를 이끌고 오는 자들에게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셨습니다. 배반자의 입맞춤과 그 꾀를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것에 저항하시기보다는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 이전에 붙잡히셨던 그 일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입맞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절 47절에서 49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47절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추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49절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배반자의 타락성을 알기 위해 유다에 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죠. 그 열둘이란 말은 그리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열둘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사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열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되어진 열두 사도에게 주어진 가장 영예로운 직함이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영예스러운 직함이지요. 이스라엘에 열두 지파가 있었다면 예수님께는 열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열한 제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시 열두 명으로 구성되기 위해 그 나머지 한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열두 제자는 굉장한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간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받은 특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그 제자들이 가졌던 특권이라함은 우리 주 예수님과 또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들이 그러합니다. 물론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이나 승천하심을 볼 수 있던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동행했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넘치는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지요. 유다는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최고의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값진 교육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열정과 열의를 가졌던 하나님께 선택되어졌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또한 값진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도들은 자기의 삶을 모두 예수님께 바쳤을 만큼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영적인 축복이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누구에게나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맡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자체로도 몸과 마음이 떨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반은 가능합니다. 가장 훌륭한 신학과 성경적 가르침 그리고 가장 영적인 사람들과 나눈 교제 또한 가롯 유다를 그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말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과 설교 말씀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교만하게 되면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의 배반은 가슴 아픈 일이었고 또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시편 49편 1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는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무장된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다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중간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주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송을 부를 때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계실 때 유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예수님을 사로잡을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그 밤에 어디에 계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확신에 찬 유다는 그 대적자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한 일은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유다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었기도 하고요. 그는 예수님을 붙잡기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도왔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 예수님을 따라 기도와 영적 친교 모임을 했던 것으로 그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를 지닌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예수님과 자신의 동료가 다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마음을 쓰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그의 마음에 심겨지고 양심이 가리워진 상황에서 더 이상 그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양심으로부터 분리되고 감각 또한 상실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 무장된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때 열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에 달아 주거늘.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기에서 유다는 어떤 계획되어진 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범죄를 주도해 나간 장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그가 도둑이었다는 사실밖에는 유다 자신이나 그의 성품에 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 그 마음이 배반으로 돌아섰을 때 그 사람은 모든 감각과 가치를 상실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계략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여 사로잡으려는 무리를 도왔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죄와 타락 가운데 놓아버렸고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스스로 배반을 계획하고 또 마무리한 자였습니다. 48절, 49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유다는 이미 예수님께 오기도 전에 배반할 마음을 품었음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48절은 유다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훨씬 전에 이미 유다의 마음에 배반을 하기로 결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동안 그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많은 기회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그를 향해 배반자라고 명확하게 지칭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어떤 진리의 말로도 그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가 장성하여 더욱 악화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때가 주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회복될 시간이 주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잃기 전에, 그 시간을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유다와 같이 그 기회를 잃고 말지요. 반면에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후회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유다의 뻔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는 우리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그의 변질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주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죄된 자가 얼굴엔 웃음을 미소를 띠고 또 마음속엔 이런 사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유다는 타락의 길에, 패망의 길에 자기를 내어주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위해 스스로 전략을 짜서 제안했습니다. 바로 유다가 그들에게 사인을 보낼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그 사인은 바로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배반을 결심한 자의 마음이 얼마나 대담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냥 단순히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사인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더 크고 대담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입맞추며 인사하는 것은 보통 그 제자들이 선생님께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입맞춤으로 자신이 하게 될 배반의 행동을 감추었습니다. 죄는 유다로 하여금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양심을 속이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조차 느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잡아가라고 말했던 가룟 유다는 거기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유다는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잊은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의 붙잡히심과 고통당하심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바 있죠. 유다 또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 잊은 듯합니다. 유다를 보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죄로 가득 찼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이날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밤을 새워 기도하고 대화하시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그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급박한 상황에서 도망칠 사람으로 보았으나 그런 그의 생각이 틀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 몰랐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뒤 그에게 입맞췄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다는 것과 엄중히 유다를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슬픈 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늘 하듯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배반자라고 봅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느냐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평상시 인사를 주고받듯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칭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 자기 자신까지 속인 유다의 간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막지 아니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왜 주님은 유다로부터 그 입맞춤을 막으심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듯이 유다에게는 그것을 만회할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졌었고 유다는 그 모든 기회가 무용지물이 되게 했으며 이제 그에게는 기회의 문이 닫혔노라고 또 그가 지은 죄로 유다는 결국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안타까운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자비하심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유다가 그 배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다가왔을지언정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비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어떤 신성함 그리고 그 안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어주신 것이지 누구에게 붙잡힘을 받으신 바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유다의 예수께서만에 찾아온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굉장히 아프게 그리고 고심하여 기도하셨지만 이 일이 당장 돌아왔을 때는 당당하게 이 상황을 맞이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의 대속죄물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또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예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것과 고난당하실 것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고 이런 것들을 예견하시며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전지하심으로 다른 두 대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분명히 가롯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특히 두 구절 말씀들은 가롯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누가복음 22장 48절 그중 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받느냐 하시니 아멘. 다른 한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그 마음속에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KJV 흠정역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예수님은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 번역본에서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리고 표준사 번역에서는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친구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중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어떤 일들이 그에게 닥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전지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구를 찾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분명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를 예견하셨지만 그는 기꺼이 그 자신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중들에게 나아가셔서 그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찾는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들이 찾는 자임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시기도 전에 그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계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련의 질문들과 답변들의 요지 혹은 요점들이 긍정적이고 또 분명하게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 실수 없이 또 자유롭게 그 자신을 그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후반부에서 언급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물론 그것은 진실이며 가장 축복받은 진리입니다. 이사야에서 언급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당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려면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에 요구된 조건이 예수님 안에서 만족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흠없고 죄없는 분이셨지만 기꺼이 제단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완벽한 모유사는 아닙니다. 그는 대속양이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양을 바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속죄의 희생물로 바치심에 불평 없이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도 적극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게 고난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의 의지를 따라 그가 직접 관련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영광스러운 의식을 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전지한 지식을 가지고 그를 잡으러 온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예정하시는 주님의 붙잡힘에서부터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 불의하게도 자신에게 정하여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가 잡히시고 또한 나중에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정하여진 일이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와 중요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영장이 발급된 처음 단계부터 예수님은 시편 40편에 언급된 주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될 때까 다가옴을 자각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을 보면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번제의 헌물과 제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 정결함을 받기 위해 그 제사장을 통해 동물을 바치는 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아가기 위해 동산에 올라온 사람들을 합법적인 권위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행해질 모든 사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행하여짐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수께서 버리심을 받은 것 같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획하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자신을 수치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복종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시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이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첫 부분이 주님의 체포나 염려에 관한 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잡으러 온 군중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의 모습, 즉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간구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로 그들이 자신의 체포에 갔도록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때까지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 찾아지고 있는지, 누가 잡혀야 하는지를 양편 모두가 잘 알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해 이미 아셨고 또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만 응답할 것이고 또한 그런 후에는 이미 설명되고 이해된 대로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평온히 이루어졌습니다. 실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 상태에서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사람의 지식, 노력, 죄악된 행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곳에 쓰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유다는 관중처럼 그곳에 서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있더라. 요한복음 18.5절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들과 함께 서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과정을 보았고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란스럽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정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 그 절제적이고 자유로운 그 스스로를 내어준 일은 가룟 유다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 유다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빨리 붙잡으라고 했지만 그것은 유다의 배반과 그것을 위해 세워놓은 계획들이 참 어리석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적을 그들에게 주고 또 군인들에게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그를 안전하게 끌고 가라 라고 지적했던 이 모든 유다의 계획은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야말로 배신자가 애써온 모든 것에 대한 조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계획들이 철저히 무용지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알리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계획하고 은밀하게 준비했던 입맞춤으로 은밀히 알리는 신호와 같은 일들이 사실상 모두 불필요한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내어주셨기에 유다가 그를 빨리 붙잡으라고 권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협조와 그의 조언들은 결국 모두 필요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은 배신자로 하여금 크게 충격을 받게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의 배신 행위는 유다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칼과 몽둥이로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무리 또한 예수님을 붙잡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들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들이 주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던 거죠. 그들은 진작에 본인들이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음을 인지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이 바로 이 붙잡히시는 사건의 열쇠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적극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증거와 놀라운 인치심의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기도 하고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치 불이 땅 위에 번쩍이며 떨어지듯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시편 29편 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아멘.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사로잡힘에 내어주고 여전히 그들에게 온유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는 마치 그들이 강한 불빛 앞에 앞을 볼 수 없기라도 하듯 칼과 무기를 대동했던 이 무리가 뒤로 물러나게 될 만큼이나 두려운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붙잡히심이 그분의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엎어지고 항복한 자들과 같이 되고 우리 주님은 그들 앞에서 승리의 왕같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적어도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은 연약함의 표식이 아닌 강인함의 표식입니다. 그의 체포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권리도 심지어 감당할 만한 힘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뒷걸음질치며 도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주님의 뜻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시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붙잡히실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무리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그들의 악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최선을 다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통해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의로우신 분을 고소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너무나 완악해져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악한 계획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악한 행동을 막지 말라고 공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지만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스크립처리 그 성경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안위조차도 지킬 수 없었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사역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끝까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붙잡히실 때까지 그의 의지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고 언약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안내해 줍니다. 그것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18장 10절에 베드로가 그 마커스의 귀를 베어버리며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마커스의 귀를 베어버리며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는 것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커스의 귀를 낫게 하시고 그런 베드로를 제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의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 성경에 예언한 바를 그리고 그 말씀에 모든 기록된 바를 믿고 또 신뢰한다면 당신은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의 다음 질문은 그 말씀을 사모한다면 당신은 그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또한 그 말씀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는 자만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공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펠로우십 그룹과 그리고 웬스데이 서비스들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성경 공부와 친교 모임을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런 동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그런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동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든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삶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